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서를 전달받은 시점과 경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아마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만나길 원하고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가 아는 건 더 이상의 로켓과 무기 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조성길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 공관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조 대사 대리가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의 신변보호와 함께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당국이 그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해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 2016년 8월 당시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이후 북한 외교관의 첫 해외 망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일정 기간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을 4개월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시리아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 시간표를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현명하게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동시에 IS 잔당들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6분 창어 4호가 달 뒷면의 남극 근처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어 4호는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CCTV는 창어 4호가 착륙 이후 중국의 통신 중계 위성 최차호를 통해 달 뒷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어 4호는 달 뒷면의 지지를 분석하고 생물학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탑재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의 최우선순위이자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최근 퇴임한 짐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국방부를 이끌게 된 셰너헨 장관 대행이 어제 국방부 관리들과의 첫 회의에서 중국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중국과 러시아에 중점을 둔 현재의 국방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8년 1월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테러리즘이 아닌 국방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이 국방부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층 아파트에서 연말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오늘 아파트 건물 붕괴 현장에서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현재 사망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3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주민은 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악조건으로 추가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앞서 1일에는 사고 발생 35시간 만에 폭발 잔해물 속에서 11개월짜리 남자아이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또는 핵물질, 핵무기 생산 동결을 시사한 것은 진전의 시작이라는 등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조금 끼고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도 0.5 내지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훌륭한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And those few people that I've shown this letter to,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멋진 친서를 받았다며 그들은 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없고 훌륭한 친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Chairman Kim has been. We've had a.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속도를 말한 적이 없으며 이런 상태는 8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6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아마도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만나길 원하고 있고 자신도 그렇다면서 두 정상이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요들로 구성된 행정부가 아닌 다른 행정부가 들어섰다면 미국은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rankly, if this administration didn't take place, if another administration came in instead of this administration, namely Mike and myself and the group around this table, you'd be
모두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매우 크고 거대한 전쟁을 겪고 있었을 것이며 이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가 아는 건 더 이상의 로켓과 무기 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은 훨씬 더 쉬웠겠지만 내가 있는 한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길 원한다며 미국 국내 문제뿐 아니라 중동과 북한 문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대미 친서 외교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신속하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실천에 옮길지 여부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은 새해 벽두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6차례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친서를 보낸 셈인데요. 대부분 미북 협상이 고비를 맞은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친서가 특별히 주목되는 건 그 이전에는 거의 매달 그리고 9월에는 두 차례나 보냈지만 이번에는 석 달 만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에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군요.
네, 친서를 보낸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석 달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 기간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실무 차원을 뛰어넘는 정상 간 톱다운식 담판에 대한 바람을 좀 더 강하게 드러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죠?
예, 어제 열린 강력회의에서 친서를 꺼내 들어보였지만 훌륭한 편지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을까요?
예, 신년사에는 없었지만 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제안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와 비핵화 약속의 이행,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비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말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올 1월이나 2월 중 2차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게다가 회담 장소가 세 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힐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매우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회담 시기에 관한 이번 언급은 오히려 애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한 건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 트위터 글에 이어서 다시 강력회의 발언을 통해 거듭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미국 내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톱다운식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표명하고 비핵화 조치의 진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달 또는 늦어도 2월에는 열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지금부터 의제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북 양측이 현재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서두를 것 없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회담의 성과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1월이나 2월 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은 지난해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 관련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10조 등이 관련 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210조에는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정 90일 이내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 대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담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핵물질, 핵무기 생산 동결을 시사한 것은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뉴욕타임스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바라는 결론이 좀 더 명확해졌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도 똑같이 제거하는 것을 바란다며 서로 어긋나는 비핵화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심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된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화해를 뜻하는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지만 매우 거친 가시들이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는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자신들의 긴 요구사항을 다시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와 같은 새로운 비핵화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을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으면서 미국의 문간에는 추가 조치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올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비핵화 성공을 원하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되 거래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은 어느 시점에 핵무기 생산이나 확대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또 외교의 지속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며 합의에 도달한다면 좋지만 결렬되면 더는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신년사가 확실히 협상 재개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진입 비용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지도자가 이런 연설을 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신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무기 핵물질의 타국 판매 금지에 동의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못 미치며 탄도미사일 문제는 외면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비핵화 목표를 향한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신년사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군사부문 조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 주장은 한국 정부의 미한 동맹 해체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s trying to put pressure on South Korea to stop the combined exercises you know as a way to really force a north south
맥스웰 연구원은 이일 VOA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은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가속화시키면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어 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발언은 지난 3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한 것과도 배치된다면서 김정은은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he knows that we will continue to conduct them and therefore this tactic would give him a way to give a concession without really giving up anything.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술책으로 김정은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부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 요구는 미국의 핵 우산 철수와 확장 억제 제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규정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과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를 반복해 말한 것으로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a nuclear deterrent as well. So we're not going to give up this kind of capability in advance of any sort of 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미국은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핵 억지 역량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lso reiterated what has been their long-standing position tha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Guam.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괌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고 한 오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언급한 것은 과거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 중국과 러시아에 더 많은 지지를 얻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같이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그때보다 더 많은 지지를 북한에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he would like to go back to the six-party talks, as would China, because he probably believes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비핵화 검증을 위한 협정이 추진되면 검증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제116대 미국 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도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새해 북한 관련 입법과 정책 제안에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특징을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개 발언을 내놓은 의원은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지난해 북한 관련 성명을 17차례나 발표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북한 관련 발언만도 8차례나 되고 단독으로 행정부에 보낸 북한 관련 서한도 3건입니다. 미 언론에 북한 관련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거의 매번 반응해온 셈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 관련 질문을 이어가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답을 얻어낸 것은 마키 의원의 성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거듭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마키 의원의 북한 관련 공식 발언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과가 있다고 말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주장에 유엔과 전 세계 최고위 외교관들이 비웃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에 이어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 총 9차례의 성명을 발표했고 트위터를 통한 발언도 12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주미 중국대사 등 고위 관리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 표명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펼쳤을 때 성명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약속을 계속 어기는 김정은의 행동은 정상회담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특정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 작성을 늘 주도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상원 의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당장 늘릴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의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아시아 안심법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이 법에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외에도 가드너 의원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지난해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올해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자주 내놓는 의원으로 꼽힙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이유는 오직 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며 북한의 진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면담을 자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하원에서는 최근 정계를 은퇴한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 관련 성명을 5차례에서 6차례 발표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이스 전 위원장은 특히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미북 비핵화 협상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후임은 엘리 에덴겔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요호 의원은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 적용을 재무부에 거듭 촉구하고 홍콩을 방문해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홍콩의 유령 회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수면 아래서 최대 대북 압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부터는 요호 의원이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 민주당 간사였던 브래드 샤먼 의원이 아태 소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를 의회 본회의 연설에 나서 강력히 제기한 의원은 테드 포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포 의원은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을 하원에 제출해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들 변수와 움직임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 열릴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과거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앞서 VOA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만큼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이 올해 1분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both of the leaders want it. Where it will be and when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probably will take place.
11월 8일 열리기로 했다 연기된 미국 고위급 회담이 새해를 맞아 재개될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실무회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비건 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I mean, I think they start things and then they don't follow up. I mean, the notion of the U.S. special envoy not being able to get a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유예된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으로 4월 독수리 훈련, 8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12월에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해병대 연합훈련도 19회에서 11회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한 훈련 유예를 미국이 북한에 성급하게 내준 양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ally achieved nothing at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ing not only the one military exercise, but we've had perhaps.
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일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국제적 사찰 허용 여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4차 방북 후 김 위원장이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해당 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사찰단의 복귀 여부도 주목됩니다. 6월에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지도 기대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미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매년 2월과 9월 열리는 북한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ICBM 등의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무역과 안보 문제 등에서 미국과 날선 대립을 벌여온 중국이 올 한 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올해 중국이 미국, 북한과 각각 수교 40주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 언론들도 2019년 미중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은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는 중국 등에 있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었습니다.
I think the reas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this way is because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2019년 새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더 많은 외교가 필요하며 약화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힐 전 차관보에게서도 나왔습니다.
Not without considerable more diplomacy, including with China. And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uch more serious approach in diplomacy.
이런 가운데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중 관계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혀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주목됩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북한의 외교 행보로 특히 북한과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크렘린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방러설이 나왔지만 크렘린궁 측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2019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을 만나 일본이 납치 문제를 직접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며 자신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고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에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수교에 나섰던 10개국 정상들이 자리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한국 측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중국 우주선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붙잡혀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촉구했고요. 116대 미 연방의회가 3일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의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의원들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예. 자, 먼저 중국 우주선 얘기를 좀 알아보죠. 달의 뒷면에까지 갔군요.
예, 중국이 보낸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3일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지난달 8일 창어 4호를 실은 창정 3호 로켓을 발사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달 뒤쪽에 있는 폰 카르만 그러니까 크레이터 주변에 내렸는데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우주선이 내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27.3일로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달의 뒷면 과연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창어 4호가 착륙 직후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중국 국가항천국이 공개한 이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크고 작은 돌들이 흩뿌려져 있는 광경과 비슷합니다. 예, 달 뒷면은 앞면보다 지형이 훨씬 험준한 것으로 그동안 파악되어 왔는데요. 창어 4호가 탐사 활동으로 앞으로 더 진행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달 앞면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달 뒷면에 우주선이 내린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탐사선을 꾸준히 달에 보냈지만 앞쪽에만 내렸고요. 뒷면에 착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일이 국가적 회고라면서 일제히 특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CCTV는 인류의 달 탐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자평했고요. 인민일보는 중국이 우주 강대국이 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인류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달 착륙인 미국의 아폴로 계획은 미소 냉전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중국의 달 탐사는 인류 운명 공동체의 꿈을 안고 개방과 협력의 이념을 실천한 결과라고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 논평했는데요. 이번 일로 중국 우주항공이 인류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달에 맨 처음 사람을 보낸 건 미국이죠?
예, 미국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달에 사람을 보냈었는데요. 1969년 7월이었으니까 올해가 50주년입니다.
네.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닐 암스트롱 선장하고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가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이 됐는데요. 사람이 없는 무인 우주선이 달에 간 건 10년 앞선 1959년이었습니다. 옛 소련의 루나 2호가 달에 충돌했던 게 최초입니다.
미국의 나사는 중국 탐사선이 달 뒷면에 착륙한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예, 적극적으로 축하했습니다. 짐 브라이든 스타인 나사 국장이 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달 뒷면 착륙을 성공한 창어 4호 팀에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인류 최초이자 감격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내 대다수 전문가도 이번 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 록스턴 조지 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 명예교수는요. 지금껏 어느 우주선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중국이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어 4호의 활동은 진정한 탐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금껏 어느 나라도 달의 뒷면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달 뒷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기 때문인데요. 직선으로 뻗는 전파의 그 특성 때문에 달 뒤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 5월 쏘아올린 통신중계위성 최차오 오작교란 뜻인데요.
네.
이 위성을 통해서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습니다.
네. 최차오가 어떻게 교신 문제를 해결했나요?
예, 최차오는 달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를테면 달 뒷면에서 쏜 전파를 반사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3일 창어 4호가 보내온 달 뒷면 사진도 최차오를 통해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예, 창어 4호는 앞으로 어떤 탐사 활동을 하나요?
로봇 탐사 자동차를 싣고 갔는데요. 이 탐사 자동차는 달 뒷면 남극 근처의 지형을 관찰하고 달 표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임무를 우선 수행합니다. 그리고 천문 관측, 중성자 방사선 탐지, 밀폐 공간 내 식물 재배 등 갖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얻은 자료를 연구하는 활동에는 중국 과학자들뿐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인력도 참가한다고 중국 국가항천국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라고 촉구했군요.
예, 모스크바 주재 미국 공관이 곧바로 폴 웰런 씨와 영사 접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금이 적절치 않으면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밝혔습니다. 웰런 씨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이런 사실을 며칠 뒤 미국에 통보한 이후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요구한 대로 영사 접촉이 이루어졌나요?
예,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3일 모스크바에 있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서 웰런 씨를 면회했다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면회에서 웰런 씨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대사관 차원에서 도울 것을 약속했다라고 국무부 측이 설명했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헌츠먼 대사는 면회 직후 웰런 씨 가족들과 통화했습니다.
웰런 씨가 러시아에 간 이유는 뭡니까?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간 거라고 가족들이 말하는데요. 웰런 씨가 미 해병대 예비군 출신인데요. 은퇴한 해병대 동료의 결혼식을 도우려는 목적뿐이었다라고 가족들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그 동료가 러시아 방문 경험이 없어서 회사 일로 러시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웰런 씨가 동행했다는 겁니다.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데이비드 월런 씨는 폴이 러시아에서 간첩 활동을 했을 리가 전혀 없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무고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을 걸 기대한다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억류된 폴 월런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의 국제 보안 책임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러시아를 종종 드나들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월런 씨가 받은 간첩 혐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을 뿐 웰런 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영 타스통신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요,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징역 10년에서 20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은요, 마리아 부티나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여성은 최근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현안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이 옛 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문제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지난해 10월 밝혔고요.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4일 러시아가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준수할 시간을 60일 주겠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즉각 파괴 절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등으로 개입한 문제, 또 당시 트럼프 후보 선거 진영이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 또 그 밖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116대 미국 연방의회가 3일, 오늘이 되겠네요.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새로 꾸려진 116대 연방의회가 오늘 정오에 개원합니다. 이날 먼저 연방하원에서는 하원의장을 뽑고 각 당 대표가 연설한 뒤에 의원들은 선서합니다. 그리고 연방상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 아래 새로 뽑힌 의원들이 선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상하원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입니다.
지난번보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의석수가 늘었죠?
네. 공화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2석을 추가했습니다.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235석이고요. 공화당이 199석입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40석을 추가해서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235석이고 공화당이 199석이라면 단 한 자리가 비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구선거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일 업무를 시작하는 116대 연방의회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여성 의원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여성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미국 리커스 대학 여성 정치 센터가 집계한 걸 보면은요, 모두 127명입니다. 민주당이 106명에 공화당이 21명입니다. 116대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24%입니다.
네, 여성 의원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의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무슬림 여성 하원 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시간주의 라시다 탈리브 의원, 그리고 미네소타주 출신 일한 오마르 의원입니다. 무슬림 여성 연방 의원은 이 두 사람이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요. 또 사상 최초로 미주 원주민 출신 여성 의원 두 명이 있고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는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애리조나주와 테네시주도 주 역사상 최초로 여성 상원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116대 의회 지도부는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켜서 변화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미치 맥코넬 대표 그리고 존 코닌 원내 총무 체제입니다. 민주당도 척 슈머 대표 그리고 리처드 더빈 원내 총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하지만 연방 하원은 변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원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데요. 하원 의장은 낸시 펠로시 현 하원 민주당 대표가 맡을 걸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하원 대표는 현재 원내 총무인 스테니 후이어 의원, 그리고 원내 총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짐 클라이번 의원이 맡습니다. 한편 하원 소수당인 공화당은 케빈 맥가스 대표, 그리고 스티브 스컬니스 원내 총무 체제입니다.
자, 오늘 출범하는 116대 연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쟁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장 급한 현안 역시 연방정부 부분 폐쇄 문제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서 지금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는데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네, 새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문제를 떠안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출안 외에도요. 이민개혁이나 총기 규제 문제, 특검 수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 등 연방의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고 곳에 따라 맑은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 낮 최고는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0도. 평안북도,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강계 최저 15도, 최고 영하 1도. 수풍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 황해남북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조금 끼고 곳에 따라 맑은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7도. 장진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영상 3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이 끼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맑고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5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서를 전달받은 시점과 경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아마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만나기를 원하고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가 아는 건 더 이상의 로켓과 무기 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조성길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관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조 대사 대리가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 보호와 함께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당국이 그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해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 2016년 8월 당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이후 북한 외교관의 첫 해외 망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일정 기간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을 4개월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시리아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 시간표를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현명하게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동시에 IS 잔당들과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6분 창어 4호가 달 뒷면의 남극 지점 근처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어 4호는 지난달 8일 중국 스촨성 시창 위성센터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CCTV는 창어 4호가 착륙 직후 중국의 통신 중계 위성 최차호를 통해 달 뒷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어 4호는 달 뒷면의 지지를 분석하고 생물학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탑재했습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의 최우선순위이자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퇴임한 짐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국방부를 이끌게 된 세너헨 장관 대행이 어제 국방부 관리들과의 첫 회의에서 중국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너헨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관리들에게 중국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너헨 대행은 또 중국과 러시아에 중점을 둔 현재의 국방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연말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오늘 아파트 건물 붕괴 현장에서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현재 사망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3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주민은 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악조건으로 추가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앞서 1일에는 사고 발생 35시간 만에 폭발 잔해물 속에서 11개월짜리 남자아기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